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제 맺으시는 언약,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동안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을 보겠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언약 그러면 이제 성경에 두 가지라 그래갖고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이제 행위 원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아담이 완전 순종을 했어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야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그 언약을 깼죠. 그래서 이제 심판만 받게 되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맺어져서 이제 그전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다 죄에 빠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모든 백성들만 대표하는 이제 분으로서 예수님과 맺어진 언약인데, 이제 그 은혜의 언약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죄 확인이 되고 또죄 확인이 되고 또죄 확인.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은혜의 언약이 예표 수준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가르쳐지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현실을 주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의 계속됨이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어져 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구약 수준에서 죄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이 다윗이라는 왕, 그다음에 우리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쳐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 분리하기가 좀 그렇죠. 같이 말하는 게 좋죠. 그래서 땅을 얻고, 그러나 이제 왕때가 돼서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평화가 옵니다. 그죠? 다윗 왕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세우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절정, 왕국의 절정이 솔로몬 때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솔로몬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싶은 거죠. 뭐 솔로몬 왕국을 왜 돌아갑니까? 그게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은 은혜의 복음이다.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은혜는 믿음입니다. 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로 지금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 보여지는 그런 언약이라 이거죠. 이제 12장에 하나님 약속이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15장을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지금 12장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15장에 가서는 이제 맹세, 즉, 정식적으로 그 언약을 비준을 하는 비준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맹세의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가시면 우리가 약속을 보시면 내가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개념이 15장 18절에 가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도 뭐 주시겠다 앞으로 그럴 거다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랭귀지가 지금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24장 7절에 가보시면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15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리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달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제 약속, 즉이 언약이 비준식을 지금 이제 거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때도 지금 모습이 있지만은 뭐 여러분이 다윗하고 맺는 언약을 봐도 그 다윗이 분명히 다윗하고 맺으신 언약도 너의 아들을 통해 왕국을 세운다 이제 그런 언약인데 그런데 항상 그런 언약이 구약 내에서 이루어지죠. 즉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러나 참 다윗의 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로 등장하시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 왕국.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들 중에서 그냥 아브라함에서 이제 세상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준만 보지 마시고 더 뒤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야 이런 족속들, 이런 사람들, 이게 가나안 족속도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 벌써 배웠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도 물리치시고 땅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럼 가나안 족속은 또 뭘 더 예표하는 거였고 그들이 얻게 되는 땅은 또 뭘 더 예표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다 여기서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려면 신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큰 글, 큰 픽처는 미스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 이 숲은 안 보이고 나무 하나만 보인다고. 그래갖고는 그 숲이 안 보이니까 큰 그 진짜 스토리를 모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7절에는 땅을 약속하시고,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이 뭐야 좀 나에게 확신을 달라 이거죠. 뭔가 보여달라, 이제 구약 수준입니다. 이제 9절서부터 하나님의 맹세 의식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 이걸 다 반으로 자릅니다. 잘라갖고 마주 대하는 거죠. 이렇게. 마주 놓는 거. 그래서 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주 놓고 중앙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이 예레미야 34장, 여러 번 본 내용인데 오늘 복습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 34장의 17절서부터, 원래는 한 8절서부터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로 한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즉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동물을 두 개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언약을 비준하는 예식이 어떤 건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언약을 비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어떤 식이냐 하면은 큰 왕이 작은 왕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나한테 얼마를 바쳐라.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애굽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갔다. 뭐 한국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중국한테 갔다 바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왕이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거죠.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길이죠.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창세기 20, 아니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서도 피를 뿌리는데 지금 언약을 맺는 그 비준식에서 피가 뿌려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정말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그 피가 상징하듯이 뿌려지듯이 나도 죽는다. 지금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금 보여지는데. 즉, 언약을 안 지키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지나간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는. 그래서 이 11절에 새가 날아오고, 그리고 여기 그 예레미야에서도 새들의 밥이 되리라.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뭐야 군사들이 다 죽을 때 결국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리고 여기 깊은 잠자는 모습이 나오고 캄캄하다.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왜 아브라함이 지금 맹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여기에 보면은 그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 즉 연기, 구름, 횃불 이것이 지나가는데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구름과 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어두워졌는데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현실인데 즉 이 고기 잘라놓은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시는 즉 이 언약이 깨지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길을 지나가시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편 14편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영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바다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지금 닭 그 심판 모습 그런 건데 그 죽음 그 심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사탄의 그 너는 예수님의 그 뭐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어에서는 그 발꿈치를 상한다는 그 단어하고 머리를 상한다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머리는 완전히 박살을 낸다 이 뜻입니다. 박살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죽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다. 이 죽는 게 심판, 죽음이 심판,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게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 죽음이 아니죠. 뭐 천국적인 죽음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 뭐야 이 뭐야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애굽 군대가 다 죽고 하는 그것도 이런 시편에서는 아주 시적으로 이 그 뭡니까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 심판을 자기가 받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지금 이 말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모습이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킬 거예요? 지킬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약속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3장 15절에 분명히 그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러나 그 남자, 즉 여자의 후손 그 남자가 발꿈치를 상해야 된다. 이 발꿈치를 상하는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아주 기쁜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발꿈치를 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아니,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이 나쁜 걸로 이렇게가 되면은 이건 진짜 이상해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뜻부터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나쁜 걸로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냥. 근데 그게 왜 나쁜 거라고만 이해가 돼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세상이 우리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은 나쁜 걸로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뭐. 그리고 문제는 고난은 내가 힘드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랬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는 기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아세요. 절대 기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는, 즉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것은 언약을 깬 자로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를 받아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 말은 또 다르게 하면 우리 대신 받는 거죠. 그분이 죄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죄를 지금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대신 지금 받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저 뭐야 암소, 암염소, 수양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그 계속해서 그 뭐야 특히 레위기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동물들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뭐 다른 동물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동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이 짐승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칼로 찢어진 거예요. 즉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두움. 지금 어두움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실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깜깜함이 오는 거죠. 어두움이 오고 여기에 칼의 폭력이 있습니다. 칼로 폭력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몸이 찢어지죠. 칼로 하고 못으로 박히고 지금 몸이 찢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예수님의 몸이 반으로 동강이 났다는 그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칼로 찢어지는 모습. 그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죽어갖고 내버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인데요.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담력, 즉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얻었는데, 그 길은,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휘장 가운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쯤에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즉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죠.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데, 길이 열리는데, 여기 보면은 그 길이 몸이 찢어져서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쵸? 지금 그렇게 써있죠? 20절, 그 길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즉, 그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찢어져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여러 가지 모습이죠. 벌써 창세기 때 우리 본 길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뭐로 막혀 있었어요? 화염검, 그리고 천사들, 그죠? 그룹들. 근데 재밌는 건 그 휘장에 수를 놓는데 뭐를 수를 놓게 돼 있었어요? 그룹.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열리는 그 현실이, 아, 이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길이에요, 바로 이 길. 지금 여러분이 지금 15장에서 보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만들어진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이 현실들이 정말, 그러니까요. 그때 그 뭐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믿음이 없었던 걸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게 그냥 다 이게 다 지식이 주어져 갖고 이게 알려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런 일이 보면은 어떻게 썼을 거였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뭐 이거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드라마를 보면은 이거보다 재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아닙니까? 이 구원 드라마, 구원 역사. 예. 네. 그래서 이 길, 산 길이다. 피가 흘려져서 얻어진 길, 예수님의 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데, 야, 참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동물들의 몸이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져서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란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나중에 아브라함도 지금 이때도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잠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나중에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여기 요한복음의 낫대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거 보면은, 요한 그 아브라함이 벌써 이해를 하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저 참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4절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그 저희 뭐야 요한복음 우리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뭐야 이 우리 야곱의 그 사닥다리 그거랑 연결을 해갖고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였는데 인자가 보이고 인자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즉 예수님이 이 진짜 이 stairway to heaven, 그죠? 즉 천국의 길로 지금 보여지고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데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독교의 삶은 생명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지만 죽음의 삶이에요. 죽음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쁜 게 다 좋은 걸로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유익하다. 이거 갖고도 몇 년을 한번 이렇게 앉아갖고 생각만 해도 될것 같은데,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래서 그 시편 저자가 23편에서 저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저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게 됐다니까요. 절대 이 길은 나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한테는. 그러나 연합되지 않은 자들한테는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로만 표현해 주신 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10장 7절에 가면 문으로도 또 표현을 해 주시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됐으니까. 이젠 영광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무덤을 영광의 천국의 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영광, 죽음의 그 문이었으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렵죠. 아, 근데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변해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잘린 이 동물들 사이의 길이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입니다. 십자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 죄짓고 나서 쫓겨나고 막혔던 그 길,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았던 그 길이 이제 열린 거죠. 근데 참그 화염검 그런 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시니까,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이 불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다 태워져 갖고 그냥 존재가 없어진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도 번제를 지나가야 돼요. 다 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는 길은. 그러니까 죽음을 나쁜 걸로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쁜 거예요. 왜?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죽음이 이제는 나쁜 게 아닌 걸로 하나님의 복인 걸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천국 도달할 때까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졌던 그 고정 개념이 이제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안 걷고 어떻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겁나죠. 사실 겁나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시겠다고 했으니. 사실은 참 창피한 얘기죠.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냐고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진짜 뭐 몸만 좀 아파도 어떻게 돼? 정말 뭐 누가 그냥 아프기만 해도 정말 어떻게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도 바울, 그래도 그분이 어느 정도로 이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는가 했을 때참 부러운 건데, 근데 부러우면서도 또 주실까봐 겁나죠. 이게 사람의 이 죄인의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이거 좋기도 한데 또 너무 두렵고. 그래서 뭐 달래는 거야, 아니면 주지 말래는 거야, 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는 달라갔다가 했다가 또그 다음 말로는 또 아유 주시면 큰일 납니다, 없애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요 너무 웃기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그러지 마시옵소. 그렇게 해주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면 제발 좀 그렇게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정신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는 알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원리는. 뭐가 지금 진리인가?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건 믿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이 죽음의 길, 그 홍해 바다, 그 홍해 바다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죽음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명의 길이 된거 아닙니까? 결국 그 죽음의 길에 그 시체가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시체가 놓여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다 십자가 모습이에요. 모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읽고 마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참 철저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냥 죽음의 길로 걷다가 죽음으로 죽음의 그 노예로서 죽음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아니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 그 걸으심에 참여되는 저희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이 없이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그 길임으로 기쁘게 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